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년 8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예배당 건축하는 거 의논하고 부지를 구입하고 또 돈을 모금하고 실제 건축을 해서 2018년 9월 2일 주일에 첫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집으로 보통 이제 이사를 많이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집을 주셨어요. 집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장막집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또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이제 집을 구하고 이사를 이제 다닙니다. 우리 교회도 또 집이 있어야 이렇게 모일 수 있는데 하여튼 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우리 모두가 짓고 즐길 수 있는 집 가운데 최고, 최대 가격의 집을 지었어요, 저희가. 100억이 넘는 집을 지금 짓고, 여러분, 이게 저의 집이 아니고 여러분의 집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축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께서. 이게 내가 축하받을 일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집이지 무슨 목사의 집이 아닌데, 목사에게 자꾸 와서 축하를 한다 그러길래 하여튼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어찌됐든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집이 100억 원이 넘는 집이에요. 여러분 그런 집 여러분 구매해 보신 적 있어요? 지어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 놀라운 이런 집을 저희가 짓고 이게 우리 집으로 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집에 와서 피난처로 삼고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여기에서 위로받고 아이들 교육하고 세상 나가서 다시 싸우고 이렇게 하는 그 전진기지로 이 집을 저와 여러분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100억 원짜리 집을 지었으니까 성공한 거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이 100억 원짜리 집을 삽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런 집을 지어요? 더구나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시작을 해서 10년 만에 이런 집을 지었으니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세상의 그 눈으로 보면 크게 발전한 거고 크게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외적인 건물, 뭐집 이런 거, 이런 크기가 실제 하나님 눈에 볼때 성공의 척도는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복도 받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것이 같이 가는 건 아니다. 다 쓰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큰 집을 짓고도 이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까? 야, 저걸 뭐하러 할까? 제가 요새 어떤 분 보면 그래요. 야, 그걸 뭐하러 갖고 해갖고 저렇게 온 국민을 속을 썩이고,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까? 좀 그런 생각이 좀 제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거나 큰 집을 지은 게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눈에 볼때 성공한 것은 아니다. 오늘 보니까 오후 시간에 우리 중등부, 그다음에 고등부 우리 학생들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같이 오후에 예배 드릴 건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 제가 잠언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좋은 교훈을 줄수 있는 이런 계기가 돼서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애를 셋을 키웠고 이제 앞으로 손녀가 지금 셋이 있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아이들 다 올바르게 이제 제가 키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침 뭐 예준이를 비롯해서 이거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예준이. 그래서 이 아이들을 놓고 목사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는 건가 이거를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갖게 돼서 대단히 참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읽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잠언 이렇게 나오는데 잠언은 원래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다스린다. 그러니까 잠언은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책이에요.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하늘의 법칙을 담은 책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고 그 안에 있는 말씀에 따라 사람이 지혜롭게 변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잠언이 대단히 중요하고 잠언이 서른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읽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이 무엇인가? 우리 예배당도 이렇게 짓고 했는데 이것만이 꼭 행복이고 이것만이 성공이 아니다. 이런 것과 함께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잠언을 아무리 읽어도 그 안에는 어떻게 구원받는다. 그렇죠? 어떻게 성화가 된다.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 뭐 초림의 말씀, 재림의 말씀, 휴거, 부활, 그렇죠? 뭐 천년왕국, 앞으로 이룰 새하늘 이런 거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잠언에는. 또 잠언은 많은 책은 이렇게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하면 예수님 출생부터 쭉 시작해갖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게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 예, 창세기를 펴면 이 모든 것이 창조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만드신 이런 과정이 일관되게 쭉 이렇게 이제 이야기로 이렇게 예, 나와 있어요. 근데 잠언은 그런 책도 아니에요. 잠언은 이 안에 한두 줄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들이 한 절이나 두 절에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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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닥칠 땐 이렇게 대응하고 저런 문제가 닥칠 땐 이렇게 대응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그런 지침을 마련해 주신 것 같은 책이 잠언이다. 제가 10년 한반 동안 여기 사랑침례교회 목사를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복 받는 이야기는 아마 거의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또 오늘 아예 제목을 잠언으로 복 받고 성공하기 이렇게 잡았어요. 아주 담대하게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처음 박수 친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어유 대단하던데 보니까 목사 허락도 받지 않고 막 박수도 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예 그냥 담대하게 제목도 잠언으로 복받고 성공하기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일단은 잠언의 목적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에 가서 1절에서 7절까지 가서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물론 이 안에 솔로몬 말고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히스기야의 잠언도 있고 이런 잠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것의 대부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누구를 위해서 준 거냐? 자기 아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자기 아들.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명철이라고 하는 말은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understanding에 이게. 그러니까 잘 깨닫고 아는 거 이거를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 명철, 지혜 명철 계속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판단은 악한 판단이에요. 남을 괴롭게 해요. 본인도 괴롭게 해요. 이런 판단이 있어요. 근데 공의로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판단하고 공평의 훈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누구나 느끼는 그와 같은 교훈을 줄수 있는 그러한 훈계를 받게 하며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그러니까 단순하면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충대충 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민감함을 준다는 겁니다.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권고들을 얻어서 잠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달을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쉬운 말도 있고 어려운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점점 성장하면 딱딱한 음식을 먹듯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은 참 오묘하게 은밀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도 그것도 깨달아 알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잠언의 말씀을 주셨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자기 아들에게 직접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아들이 되라. 이렇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잠언 3장 1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드리기에 앞서서 잠언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들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잠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 영어로는 fool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바보가 있어요. 바보. 바보가 있고 잠언에 보니까 이 세상에는 바보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고 단순한 자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바보, 지혜로운 자, 단순한 자. 자, 바보라고 표현되는 이 어리석은 자. 영어로 아주 간단해요. fool입니다. fool. 잠언이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목이 뻣뻣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건전한 교훈과 조언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나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지혜나 지식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조언과 이게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내가 다 아는데 왜 이런 싱거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바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풀, 바보의 동의어는 여기 잠언에 가서 보면 죄인, 위선자, 사악한 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돈이 많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위선자다. 죄인이다. 사악한 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잠언의 어리석은 자로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을 가서 보면 세 종류 말이 어리석은 자로 번역이 됐습니다. 에빌이라는 뜻이에요. 에빌. 에빌은 습관적으로 몸과 혼을 부주의하게 쓰는 사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오늘 학생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요. 어려서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 부주의하게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귀를 기울여서 이거 들어야 되는데 자꾸 지겹다고 귀를 닫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습관적으로 몸과 혼을 부주의하게 쓰는 그와 같은 훈련을 어려서부터 하면 나중에 늙어서도 예, 그와 같은 행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캐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마음이 아주 딱딱해 갖고 그래서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마음이 딱딱해.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 예, 그래서 누가 이렇게 좋은 걸 가르쳐 주거나 이게 바른 길이라고 얘기할 때 절대 들으려고 하는 하지 않는 이런 사람 잠언에 한 50번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히브리 말로 나발로 표현된 사람이에요. 나발. 나발은 꼭 이야기를 하면 반역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꼭 왼쪽으로 가는 아들이 있다. 이게 히브리 말로 이걸 나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발. 이런 사람을 우리 킹잼 성경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번역이 될때 풀로 번역을 했어요. 풀. 올바른 걸 이야기하면 꼭 반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역하는 사람. 저도 삶을 살다가 이런 사람을 좀 봐요. 아, 이게 이렇게 가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시편에 남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마이크도 보시고, 여기 우리 서창 캠퍼스 이거 예배당을 누가 지었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이 서창 캠퍼스 여러분 누가 지었어요? 뚝 떨어졌어요. 그럼 지으려면 누가 설계자가 이걸 다 설계를 해갖고 강도를 계산하고 콘크리트를 붓고 해갖고 여기 서창 캠퍼스를 지금 지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 세상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거 그냥 생길 수 있어요? 그냥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생긴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매일 숟가락질을 하고 하면 숟가락도 그 생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닌데, 이런 건 그냥 생기지 않는데, 이 엄청난 지구와 우주와 있는 이 모든 거는 그냥 생긴다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어리석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 폐망의 길로 들어서서, 예,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영원 무궁토록 불호수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존재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한다. 어리석은 자.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제가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는 어리석은 자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시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아이들이 같이 저와 함께, 내 아내와 함께 같이 천국에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영원 무궁토로. 맞습니까, 여러분? 내 손녀들, 손자들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리석음을 벗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제대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의 반대말인데 이건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잠언에 가면은 히브리 말 여러 가지 히브리, 여섯 개 정도 히브리 말이 지혜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르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초크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4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지혜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올바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잠언은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식으로는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옳다, right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의 가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로 번역된 말은 비나라고 한 말이 있는데, 이 비나는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분별, 옳은 거, 그른 거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기 잠언 1장에 보면 당장에 나와요. 돈주머니 하나 차고 가서 사람을 습격해서 돈을 빼앗자 그러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친구들이 분명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옳은 거 그른 거를 구분해서 노할수 있는 그와 같은 아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노할줄 아는 그와 같은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고, 세 번째는 라브라고 하는 말이 지혜로 번역이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소유하는 이와 같은 그 지식을 그거를 라브라고 표현했고, 에르마라고 하는 말은 민감함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단순한 자는 뭐가 없느냐? 민감하지 않아요. 올바른 지혜의 말씀을 줄때 이걸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민감하지 않아요. 이 민감하다고 하는 것도 지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고, 그다음에 사카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상식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common sense.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뻔히 아는 거, 이거 common sense. 그렇죠? 이런 거를 지혜로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세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은 통찰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수 있어요.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듣거나 이렇게 저기는 뭔가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이거 통찰력을 가지고 하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런 걸 쫓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같이, 오른쪽에 같이. 이 왼쪽은 외다라고 하는 거, 뭐 외롭다, 외지다, 외다. 이거 뭐야? 삐뚤어진다는 뜻이에요. 삐뚤어진 거다.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오른쪽에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는 여기 잠언에서 단순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단순한 자, 단순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여기 아이들 뭐두 살짜리, 세 살짜리. 예, 여러분 아이스크림 사줄게 저기 가자 그럼 가요. 아무 얘기 안 들어. 부모 얘기고 뭐고 안 들어.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럼 가요. 그래서 다 유괴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간교함이 없어요. 사지 판단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믿는 거예요. 특별히 뭐 사탕이라도 하나 준다 그러면 푹 빠져 넘어가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단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사람. 단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조금 어른 가운데 단순한 사람 많이 있어요. 뭐냐? 어떤 사람이냐? 바른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을 성경은 단순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이가 60, 70, 80이 돼서도 올바른 가치를 배우지 못해서 지혜롭지 못하면 그런 사람을 성경은 단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단순한 사람은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배우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지혜로운 그런 사람, 요셉과 같이 이런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이 단순하거나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을 왜 주셨냐? 어리석은 사람이 민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올바른 그런 가치를 받아서 어떻게 되라고? 변화가 돼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잠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시고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쭉 정하셔서 읽으시면은 자꾸자꾸 사람이 민감하게 되고, 예. 상식이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런 가치를 보게 되고, 이렇게 돼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감을 줄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게 될때 어떤 일이 생기냐? 말 그대로 오늘 제목처럼 복받고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받고 성공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 이왕이면 이 세상에 살면 복도 받고 성공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 복받고 성공하는 거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공과 축복의 비결이 잠언 전체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택했습니다. 3장 1절에서 이제 10절. 자, 왜 택했느냐? 이번에 우리가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이루었어요. 자, 이큰 일을 이룬 것으로 자만하면은 그러면 패망의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그 길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서창 캠퍼스에 있든 논현 캠퍼스에 있든 아니면 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조그만 속내 그 예배당에 있었든 그렇죠? 그 예배당 크기나 이런 거 사람 모이는 거 이런 거 상관없이 어떻게 초지일관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람과 하나님에게 호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수 있는가? 그래서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수 있는가? 이 집약된 말씀이 잠언 3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하고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헌금해서 예배당 줬으니까 오늘 제목을 또 목사가 복받고 성공하자 뭐 이런 걸로 지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가장 미워하는 게 번영신학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애들 대학 잘 가고 사업이 잘 되고 아파트 50평 사고 뭐 이거 이런 거 이거 제일 제가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예,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때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 있어요. 그복 받는 사람 이미 되었고 그거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받고 계속 복을 받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계속 복을 받자. 아멘이 적으신 것 같아.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계속 복을 받아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살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1절 가서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아버지의 법, 그렇죠? 아버지의 명령들 이런 게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들보다는 인생을 더 30년, 40년 더 살았어요. 그렇죠? 인생을 말 그대로 산전수전을 더 겪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겼어요? 이 길로 가면 반드시 패망하고 이 길로 가야만 성공한다고 하는 예, 통계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이와 같은 상식적인 수준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아이에게 내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돼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가라고 하는 그길 얘기할, 아우, 듣기 싫어. 이렇게 나가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이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어느 어머니가 아들이 도둑질하고 사기질하고 뭐 이렇게 하고 영창 가고 감옥, 이거 원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죄인, 감옥에 갇혀있는 어머니, 아버지라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런 보편적인 그런 길이 있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이런 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에 사람들이 인류가 이 땅에 거한 지한 6천년 정도 됐어요. 6천년 동안 사람들이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사람이 잘 되고 이쪽으로 가면 사람이 패망한다는 그런 길이 눈에 보이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보수, 컨서버티즘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는 보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과거의 지혜를 존중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지혜, 내 할아버지의 지혜 쭉 타고 올라가서 아담부터 내려오면서 특별히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경험했던 그런 가지고 있던 그런 지혜들을 존중하는 것을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수주의. 이 보수주의 신앙을 가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참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보수주의 그런 그이 관점을 지니게 되면 참 인간은 사악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 극복할 수가 없겠구나. 인간을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의 힘으로는 이 땅에 완전한 세상을 구현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지난 6천년 동안 인간의 지혜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잘 살고 펑펑 이러고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거를 깨닫고 그리고 설사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해도 우리 온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런 것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공정하게 심판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라도 공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고 믿는 게 그게 보수적인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가치관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진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보예요. 딴거 없어요. 내 힘으로 다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잠언 이야기하는 거. 그건 뭐냐 하면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위에 할아버지 법을 지키고 그 너머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으로서 쭉 살아오는 가운데 올바른 것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고 옳지 않은 게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으니까 내 아버지의 법을 따르면은 잘 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잘 되게. 이것이 보수적인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관점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될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하고 화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뭐 이왕이면 오래 사는 게 좋지. 아프지 않고. 단서 하나 달고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거는 그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뭐 그걸 위해서는 기도하진 않습니다. 다만 성경 전체를 볼때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기도는 하지 않아도 어떻게 올바르게 살면 오래 살고 화평하게 사는 거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다. 이거 복 압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여기 특별히 여기 아버지의 법을 지키고 어머니의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해라. 십계명의 다섯 번째 명령이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래 사는 것을 주시겠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번째 명령이 하나님에 관한 게네 개, 사랑과 관련된 게 여섯 개가 나오는데 그 여섯 개 중에 첫 번째 명령이 참 묘하게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헌금 활동이 딱 이게 있는데 이걸 드리고 나면 부모님 공경할 수가 없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부모님께 먼저 공경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걸로 헌금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맞습니까? 이게 교회가 가르쳐야 될 바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두 번째 가서 보니까,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을 해라. 아예 여기다 묶고 다니라는 겁니다. 뭐를 묶고 다니냐? 긍휼과 진리를 묶고 다니라는 거예요. 긍휼과 진리.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진리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긍휼이 나오는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을 지금 먼저 두고 있어요. 긍휼.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공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 잘못 이해하고, 아, 그러면 진리를 타협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 절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오셔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한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 뭐 세리, 창녀, 저 사람 나쁜 사람, 그렇죠? 나는 좋은 사람, 이렇게 자꾸 사람을 나누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긍휼을 베풀어라. 긍휼,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물,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거를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진리를 내세우다가 인간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타락하거나 추락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 땅에 지금 들어온 지 27년이 됐습니다. 27년 동안 킹잼 성경을 쓴다 그러고 진리를 추구한다 그러고 우리만 확실하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추락하거나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나마 제 아내의 말을 제가 좀잘 듣고 이렇게 해서 좀 추락을 많이 면하고 지금까지 좀 살고 있습니다만,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리를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리를 지키되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뭐 킹잼 성경 이거 이야기하면서 여태까지든 교회는 다 신학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첫 번째 이 땅에 세워진 한국에서 첫 번째 신학교회라 그러고, 여러분 이건 말이 됩니까? 아, 1880년경이고 해서 여기 인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돼서 그 후에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제 킹잼 성경을 가졌으니 이제 교회가 생겨.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은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진리를 전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큰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타고 누르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 보실 때 종교 지도자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올바른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인간으로서 해야 할 그런 도리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옵니다. 어떤 분들이 오시냐? 남편이나 아내가 혼자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오셔서 식사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기존 교회 이렇게 잘 다니시면서 두 분이 잘 화합하는 게이 교회 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교회 오시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긍휼과 진리를 그걸 목에 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할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 이상하게 하나님에게는 호의를 얻는데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미움을 받는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개하고 날마다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어요. 그 교회에 더해진 사람들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호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호감을. 저와 여러분 여기 서창동 이 캠퍼스에 들어와서 이제 믿음 생활합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앞으로 이제 한 4, 5개로 있으면 요 앞으로 인터체인지 가는 길이 생기면은 이 길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수천 대 차들이 오가면서 차량 침례하고 이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저 교회 참 좋은 교회야. 가서 보니까 간판도 그렇고 뭐 모든 게 해놓은 이게 인테리어 이런 모든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정말 짜임새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했구나 뿐만 아니라 주차하는 그런 질서, 그렇죠? 지역사회와 같이 이런 거 모든 건 나누는 거, 지역사회를 위해서 구제하는 거, 여기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거, 이런 일들 하는 거 이거 보니까 저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구나. 이런 평을 들어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긍휼. 우리가 진리가 있어요. 진리를 타협하라는 게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 거의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마치 주기도문처럼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6장입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이뭐 회당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잘 때마다 하늘에 대고 이렇게 외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이거를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이야기해요. 쉐마. 그러니까 주기도문 외우듯이 유대인들이 외우는 게 있어요. 그게 쉐마예요. 쉐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잖아요. 믿지는 않아도 이 말씀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외우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지금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쉐마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냥 아침 저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외우지 말고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번에 우리가 교회를 지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노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했잖아요. 근데 항상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먼저 나오고, 목사도 그렇잖아요. 이게 먼저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이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순서를 안 바꾼단 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이거 준공 받아야 그래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준공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지난 금요일이에요. 예, 지난 금요일 날 저녁 6시 10분까지 준공이 안 났어요. 저녁 6시 딱 돼서 준공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걸 놓고 많이 기도하고 구청에 쫓아가고 해달라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그래가 한 거예요. 바로 그날 예배당 매각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매각하기 전날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같이 이 예배당 매각해야 되는데 목사님, 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 이거 사겠다는 사람이 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이 안 사면은,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우리가 이걸 돈을 빼야. 예, 그래야지만, 이거 뭐다 돈을 쓸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한 시간 있다 전화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뭐 어떻게 해? 제가 할게 뭐가 있어요? 주여, 이걸 어떻게 좀 도와주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12층 이게 나가야 되는데, 12층 한층이 원래 골프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한두 시간 지나서 다시 전화가 와갖고, 이렇게 뭐 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해서 이거를 팔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날 밤, 목요일 날 밤에 하여튼 대충 잠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이거 오늘 문제가 안 생겨야 될 텐데. 그리고 딱 아침 9시 반에 갔더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골프장 하겠다고 나타났다는 거 하루 사이에 찾았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돼갖고 그날 계약하고 깨끗이, 예, 이 예배당 팔고 돈다 받고 그러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제가 이제 남동구청에 승인받으러 또 쫓아가면서 차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할렐루야! 소리 질렀어요, 제가. 몇 번을. 예.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게 돼요? 그랬더니 그 매각하는 그 진행했던 그분이 참 목사님이 좋은 사람이고 여기 우리 박성규 형제님 참 좋은 사람이고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일을 이루어 주신가 보다. 자기 입으로 자꾸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예. 하여튼 저 매각이 딱 되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저 지금, 여러분 지금 건물이 팔려요? 건물 하나도 안 팔립니다. 안 팔려요. 밑져도 한참 밑져야 되는데 하나도 밑지지 않고, 그래도 두 층을 저렇게 우여곡절 저거 겪으면서 바로 그날 팔고는 남동구청에 가서 신청을 하고 가서 또 담당자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저녁 6시 딱 돼갖고 승인이 떨어져서 8시에 우리가 예배 드린 거예요, 그날. 예.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쭉 겪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을 해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을 해라. 모든 일, 내가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든, 결혼을 하든, 집을 사든, 아이를 낳든, 뭘 하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주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그래도 번역을 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으면서 많은 사람을 봤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단 하나예요. 이 사람 다죄 짓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죄를 지어요. 다윗도 죄를 지어요. 모세도 사람을 죽여요. 그렇죠? 바울도 사람을 죽여요. 악한 일들 다 해요, 누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기뻐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만사 오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부모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에게, 아이들 머리와 가슴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이것이 박히도록 매일같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사람은 보지 않아도, 아버지, 어머니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 위에서 너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느냐. 8절에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죄를 떠나게 되면 그것이 내 배꼽에 건강이 되면 내 뼈에 골수가 된다. 무슨 얘기예요? 육신의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술 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게 엄청난 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하게 되면 몸이 망가집니다. 담배 많이 피고 그러면 몸이 망가져요. 그 지금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악을 떠나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머리와 가슴에 박히도록 강조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자, 마지막 거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친다. 여러분이 공경한다는 말이 있어요. 공경은 영어로 honor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honor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존재나 어떤 사물이나 이거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하나님 존경합니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끊어내서 남 주기가 어려운 게 돈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 돈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시네, 보니까.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때 어떻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게 서창 예배당을 이렇게 짓고 이 자리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거 돈 없이 됩니까? 돈 없이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뭐라 그럴까? 가슴이 아픈 거, 이걸 딱 이렇게 해갖고 가슴을 도려내서, 어떻게 해서 이 가슴과 같이 좋은 이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내게서 여기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희생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분명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 그대로예요. 내 창고가 가득 넘치고 내 포도집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충만하게 넘치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 성경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번영신학을 심히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에 나온 몇 구절 문맥에 이렇게 상관없이 따다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거다잘 된다고 하는 거, 이건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서창 캠퍼스를 짓고 또 오후까지 남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러한 전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오늘 복받는 것과 성공하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진 걸 드렸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하지 못한 거 저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십니다. 그래서 돈을 드렸든 아니면 돈은 드리지 못해도 열심히 기도하며 이렇게 희생을 하며 우리와 같이 했던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최선을 다해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 3장 10절의 말씀에 따라 여기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이 차고 내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으로 여기 가서 보니까 터져 넘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그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과 육과 혼의 축복이 충만히 터져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7절에 따라. 또 우리가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면 모든 길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6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하면서 또 목사가 된 이후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한 번도 모든 교회에서 하루에 한 번, 이 주일마다 사용하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말씀에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집, 이 서창 캠퍼스를 짓기 위해 노력한 그리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진리 안에서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호감을 받는 좋은 그리스도인 시민이 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 무궁토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서 보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 영어로 가면 커뮤니언이라고 돼요. 커뮤니언. 이거 뭐냐? 서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주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내주만 하지 교제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왜안 되느냐? 자기 뜻대로만 사니까 교제가 안 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서창 캠퍼스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렇게 약속하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과 친밀하게 나누는 그런 교제가 영원무궁토록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